안녕하십니까? 영적 감각으로 보는 영적인 뉴스, 성경의 안목으로 보는 성서적인 뉴스, 뉴스 속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는 SOS TV 시사뉴스입니다. 한 집 건너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넘쳐나는 교회. 그러나 양떼들에게 바른 꼴을 먹이고 신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좌표를 읽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퇴보는 물론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의 힘을 이용해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가 많아지면서 진실된 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결국에 신앙을 떠나게 되는 현상이 기독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속에 만연하는 비리라는 주제로 SOS TV 시사뉴스를 진행합니다. 미국에서 11세 최연소 목사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6월 24일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11세 소년이 목사 안수를 받아 예배를 인도해 자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올해로 11살인 에스겔 스터다드 군인데요. 현재 에스겔 스터다드는 미국 메릴랜드 오순절 교단의 한 교회에서 주일 11시 설교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인 양친이 개척한 가정교회에서 지난 5월 목사 임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스터다드의 어머니인 애드린 스미스는 내 아들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깊게 성경을 풀어낸다고 옹호하며 하나님은 스터다드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안수받은 어린 목사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은 각양각색입니다. ABC 방송 등 미국의 언론들은 스터다드의 목사 안수 소식을 전하며 찬반 여론을 전했습니다. 목사를 하기엔 너무 이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자칫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만 교회의 상업화 전략이 아닌가라는 염려와 함께 11살 어린이가 가르쳐주는 인생 사는 법을 들어보라는 얘기냐며 탄식하고 비꼬는 반응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표준이 너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의 표준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자질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2011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 개교연의 사무국장 남모 목사가 정기총회에서 올해도 한기총 해체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1년 개교계연이 한국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인터뷰한 건수 총 158건 중에서 한기총이 54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28건, 소망교회 폭력사태와 교단총회가 각 11건, 기타 및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와 개신교 권력화 등이 9건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교계연은 올해엔 조직을 더욱 철저하게 정비해서 해체 운동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소속 교단, 단체 탈퇴 운동, 성명서 발표, 기도회 선언문 운동, 언론 활동 등을 개교연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기총은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구가 아니다. 한기총이 해체돼야 한국교회가 산다. 더 이상 한국교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해체하라 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 달리 한기총은 지난해 7월 7일 특별총회 때 합의한 개혁안의 핵심인 대표회장 순번제와 1년 단임제도를 폐위시키고 회원 교단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현재까지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어서 교계 안팎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약이 되는 문제 중에서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는 목회자들의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형편인데요. 리포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방만한 교회 재정 운영을 질타하는 교인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들어봅니다. 교회 재정 3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감 중인 제자교회 정모 담임 목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교회 1년 예산 135억 원 중 25%에 달하는 재정을 정 목사가 교인 허락 없이 마음껏 유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체 6천여 명 교인 중 그의 범죄 행각에도 개의치 않고 무한 신뢰를 보내는 지지파가 수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재정을 함부로 쓴 정 목사를 비난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반대파와 집기를 부수며 몸싸움을 하고 격렬한 난동을 벌이면서까지 정 목사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서울 금호동 K교회 김모 목사는 8년간 카지노를 내 집 드나들듯 705번이나 출입했습니다. 한탕주의에 혼을 빼앗긴 김 목사는 본분을 망각한 채 틈만 나면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그 결과 100여 명 교인에게 빌린 돈 10억 6천만 원을 몽땅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교인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야 할 목회자가 도박으로 교인들의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공금인 교회 건축비 6억 9,5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5일 대법원은 김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철퇴를 가했다는 보도입니다. 김 목사는 교단 회의를 거쳐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중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 상당수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김 목사의 목사직 유지를 돕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교회 재정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헌금으로 엄연한 공금임에도 불구 대다수 교회의 재정 운영 실태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지출입이 적힌 회계장부는 극소수의 전유물입니다. 현금의 출처를 알고 싶다는 말이라도 꺼내면 교회를 불신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퍼져 따돌림 당할 수 있어 대부분 말도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회 재정건강운동실행회원장이며 회계사인 최모 씨는 많은 교회나 종교적 단체들이 그들의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한마디로 긁어부스러 만들기는 싫다는 것이며 거리끼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마음의 부담이 되고 재정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SOS TV 시사뉴스 리포트의 강정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자금 논란과 헌금의 사용처 등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 1인 체제가 그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교회 재정 3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모 목사의 사건이 뉴스 한국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현재 목회자 정 목사의 재정 유용으로 이 제작교회의 교인들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장기간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교회의 기금 관리 운영 규정이 전혀 없는 만큼 기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잘못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와 연합기관의 재정 운영 실태는 극히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 운영의 불건전한 주원인은 목사 개인이 신격화될 정도까지 치달은 목회자 1인 체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병구 목사님과 대담을 나누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죠. 목사님, 목회자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는 기독교의 비리들이 사회에 속출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목회자의 사명과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눈을 막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입시켜서 영적으로 부패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제사장들 또한 랍비들이었죠. 율법사들. 이러한 성직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셨고 출교당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곧 오실 텐데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준비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지상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이미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성화되는 거룩하게 만들고 이미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용서받은 것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축복과 또한 영예를 얻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처럼 가르쳐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부패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그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영혼들의 구원을 책임진 지도자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마음을 씻음으로 성경대로만 가르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길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기독교에서 전해져야 될 복음이 많이 변질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은 말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때야말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강조했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치는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며 좀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이 세속적인 축복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반대입니다. 지금은 정말 예수의 재림을 강조하고 대속죄일에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죄에 대한 도마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십자가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또 타협시킨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이 복음을 사람들이 타협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준비치 못하게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감사하다, 기쁘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귀의 유혹과 우리 죄인들의 본성을 쳐서 승리하게 만들어서 천사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강조하고 가르치지 아니할 때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서 정말 곧 오시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교회 안에서 생기는 모든 이런 비리들과 이런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타락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어야 할 진정한 복음의 변질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고 있는 주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비리들 중에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 속에는 교회 매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세속적인 방법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리포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네, 성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 신부, 승려 등 종단을 가리지 않고 성직자들의 도박, 성폭력, 성매매, 폭행, 금품갈취, 사기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정 소송에 이른 사례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성직자들의 일탈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종교인이 저지른 범죄는 2007년 4,413건, 2008년 5,123건, 2009년 5,409건, 2010년 6,80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20%가 성폭행, 성매매, 사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을 차지한다는 것 또한 충격적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2007년 43건에서 2008년 59건, 2009년 71건, 2010년 94건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전병욱 전 3.1교회 목사는 성추행 사건으로 교회에서 떠나 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최근 홍대 지역에 교회를 새로 개척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선주교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은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단체가 13일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진 광범위하고도 반인륜적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직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 지원 활동을 벌이는 국제인권단체 SNAP는 교황은 전 세계에서 행해진 강간과 여러 형태의 성적 폭력 등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과 함께 상부로서의 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며 ICC가 교황을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AFP가 바티칸발로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활동 중인 회원들이 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를 방문해 교황과 3명의 바티칸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성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정부 문서 등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성직자들의 범죄는 일일이 사례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 성직자들의 범죄는 대중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사 뉴스 이경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차남인 조민재 국민일보 회장이 신문 편집 시스템 용역비를 부풀려 억대 발전 기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5억 원 배임 혐의로 재판장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천지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국고로 지원된 신문 발전 기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 회장과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강모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월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 6월 신문 편집 시스템 공사 명목으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신문 발전 기금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금이 비대해지고 풍부해지면 반대로 영적 빈곤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 종교사회학 교수는 목회자들이 재정 운영이 허술한 것을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법망도 피해갈 수 있고 제도권 테두리 밖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목회자 1인 중심의 체제의 대형교회에 비리가 유독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우후죽순격으로 재정 횡령 비리가 터지자 거액 자산 흐름이 이루어지는 대형교회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외부 감사를 전폭 수용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에는 기독교 시민단체인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기독교 텔레비전, 찬송가 공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등 기독교 연합기관 7곳을 상대로 투명한 재정관리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기독교의 비리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목회자로 인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는 범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리포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를 사고 파는 일이 증가하면서 교회 신자 수까지 계산해 권리금을 받고 팔기도 하는 등 교회 매매가 일반 사업체를 사고 파는 일 못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19일 한겨레는 교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기독정보넷에서 한 해 동안 810억 원에 이르는 교회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직인가 사업인가라는 제목으로 MBC PD수첩에서 취재한 교회 매매 사례에 따르면 부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 모르게 교회를 팔아 3년째 법정 다툼을 벌였고 매매 계약서에는 건물과 함께 기존 교인들을 양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목사 부부가 재정 관리를 맡아 개인 통장으로 교회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매매 계약금 역시 목사의 통장을 통해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신도들은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갈등으로 계약이 파기된 후에야 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어느 성도는 교회를 파는 과정을 문제 삼다가 담임 목사에게 협박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판다 안 판다 이건 사실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교회를 팔고 살 수 있느냐 이랬는데 목사 하는 말이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팔아도 된다.
PD수첩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교회 매매 실태가 잇따라 밝혀지자 직접 교회 매매를 시도했는데요. 목 좋은 곳에 위치한 교회 건물이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 인구가 많을수록 신도들이 많이 모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매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이 높아도 신도가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목사들끼리 교인 100명에 1억 원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신도들이 권리금 혹은 시설비에 포함돼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후임 목사를 선정할 때도 여러 형태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후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는 교회 헌금을 하면 그 돈을 은퇴하는 목사의 퇴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헌금의 단위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교회 매매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했으니 마지막에 한몫 챙겨야겠다는 생각. 교회 개척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쳤으니 몇 배나 되는 은퇴금을 받으려는 태도가 교회 매매를 끊이지 않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봉사의 생애로 살다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 매매를 하는 목사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시사뉴스 손은주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흔히들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을 지탄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습이 한국 대형교회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자 세습은 물론 변칙 세습까지 강행되고 중소형 교회로까지 이어질 만큼 지금 기독교에는 세습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2일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이자 교회 세습 1호에 불명예를 안고 있는 충현교회의 감창인 원로 목사가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준 사실을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충현교회의 부자 세습이 성공하자 광림교회,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들의 세습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2001년 당시 세계 최대 감리교회인 광림교회 김선도 담임 목사는 장남 김정석 목사에게 교회를 넘겨주었고 이어 김선도 목사의 동생들도 세습을 시도했습니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는 아들 김정남 목사에게,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는 아들 김정국 목사에게 각각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또한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는 100억 원을 들여 분당에서 예수 소망교회를 지어서 아들인 곽요셉 목사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변칙 세습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천 숭익교회의 경우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대로 목사직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직접적인 세습은 아니지만 교회 자산을 또 다른 선교재단 자산으로 바꿔 교회를 떠나도 재단을 소유하는 편법이 교회 안에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여론의 세습 비난을 피해 신문사를 만들어 물려주었다가 신문 경영이 파행을 빚으며 노조의 장기 파업 사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를 바라보는 네티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교회가 많이 썩었다면서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도 교회나 하나 차려서 돈이나 벌어야지 교회도 체인점처럼 장사하면 그룹 회장도 되겠다고 비판을 가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신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조사해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010년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무려 48.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는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문제 참 심각하죠.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참 가슴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희망이 없단 말입니까? 자, 이럴 때 누가 어떻게 참 남아있는 참된 양무리를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추기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리가 많고 너무나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이제 그러한 타락한 교회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게 되지만은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교인들 가운데 진실한 종들과 진실한 목자들과 진실한 백성들이 아직도 조금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참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목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돈하고 교회가 혼돈한 세상에 살지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목자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참된 목자들을 일으키시는 때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평신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3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저희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정말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흥겹게 하는 또 웃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정말 거룩함을 나타내며 주님의 진리 현대 기별을 전파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 깊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바로 이런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귀가 가리워서 자기를 즐겁게 할 이야기를 할 선생을 많이 둘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된 목회자, 진실된 설교자들이 별로 없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때 인기가 없을지라도 돈을 잘 못 벌고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지 못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참된 목자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백성들 주님께서 기르시고 그들을 치시며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좌표를 잃고 헤매는 시대, 올바른 복음과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 복음이며 바벨론의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산다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